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시찰하고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안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군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두 정상이 논의했고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는 항상 북한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양자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에 합의를 했고 일본인 납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전폭적인 해결과 관련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했는데 다시 한번 이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한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이 추진하는 그 대외 전략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중국을 억제 견제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또 미국은 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핵심적인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일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국, 일본 모두 중국과 그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이 만일 그 자신들이 추진하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진다면은 미국이 추진하는 그 중국 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일본이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일본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시에 한국, 일본도 그 미국과의 공조가 상당히 그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제 고도화되고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으니까 일종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그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3월 16일이죠.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이어서 5월 9일 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에 또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 한국과 그 관계를 개선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이와 별도로 일본은 주로 그 보통 국가라고 표현을 쓰는데 군대를 갖겠다,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 같은 보통 국가가 미국에게도 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 한국,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당히 그 맞아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주요 7개국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늘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국제적인 현안들이 논의됩니다만은 이번에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기자가 좀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요 7개국 그 7개 나라의 관심은 그동안에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이었습니다.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19일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도 중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G7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결속을 다지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 높이겠다고 경고한 것이 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확실하게 좌절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재정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공동성명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물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줄곧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공동성명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문제만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의 성명이 별도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등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괴일,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 여기 이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G7 정상들이 거듭 표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이 이처럼 핵 군축에 관한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별도의 성명을 낸 것은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라는 이번 회의 장소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일본 히로시마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은 그런 도시였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G7 정상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북한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이른바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두 정상이 격의 없이 이제 자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자 이런 것인데요.
네네.
지난 3월 16일 날 도쿄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어서 5월 9일 날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또 5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일본을 방문해서 방문했으니까요. 석 달 안에 세 번이나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논의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협의체 문제가 아마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그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 따로따로 그 파악을 해서 이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의 발사 내용이 좀 다른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지곤 했는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나의 그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대처하자 이런 그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그 신속히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 6월께 본격적인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면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 또 합동 군사 훈련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국내 문제로 인해서 G7 정상회의 일정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조정해서 귀국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는 겁니까?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의 설명으로는 세 나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히로시마에서 일정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변경한 일정은 귀국길에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하는 일정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국 정상회담은 시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예정대로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네.
대체로 지금 한국 쪽에서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에 열릴 것이란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난다면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앞서서 네. 지난해 6월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때 처음 만났었고요. 또 지난해 11월 달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게 되면 세 번째가 되는데요. 이 세 정상은 실제로 만남이 이뤄질 경우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영내 말하자면 동북아 영내 공급망 문제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에너지 위기 문제 그리고 아울러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또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한일 3국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과 한국 관계 또 미국과 일본 관계는 좋았지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그 과거사 문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그 결단을 내려서 징용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큰 현안 하나가 이제 아주 그 해결된 셈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지난 석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머리를 맞댈 만큼 상당히 긴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한미일 그 동맹 결속 관계가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북한, 러시아도 또 결속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제 이른바 남방 삼각으로서 그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협력 관계가 이제 안보, 군사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북방 삼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맞서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도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친서를 계속해서 긴밀하게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양국 간에. 또 특히나 올해는 그동안 지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2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임 중국 대사가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고 또 지난주에 김덕훈 내각 총리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그 평양에 취재하는 러시아 관계 대사관 관계자들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특이한 것은 이 평양에 취재하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과도 또 별도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이 북중러 세 나라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조성된 한반도 군사 정치 정세에 대한 말하자면 반작용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긴밀하게 접촉하고 또 공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남방 삼각,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맞대응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결국 이 한반도에서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말하자면 갈등과 대결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좀 더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욱 풀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아지지 않는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가 풀리려면 몇 가지 그 여건이 이제 조성돼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등 그 국제사회 호흡 뜻이 맞아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 국제평화에도 좋고 국제적으로도 좋다 이런 뜻이 맞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그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또 중국이 주도했던 육자회담 이런 국제적 협력이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이제 풀릴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됐고 또 미국과 중국은 현재 일종의 그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신냉전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에 의한 어떤 북한 비핵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은 지금 아예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고, 과거 시도됐던 6자회담, 4자회담 이런 국제적인 틀도 지금은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제적 합의에 의한 그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시찰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 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 차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서 쏘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 북한이 1호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네.
위성의 발사 준비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이번에 보면은 조립 과정을 말하자면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조립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는 이것이 이제 이 완성된 그 위성을 이제 발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착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이제 발사체에 장착한다는 것은 사실 쏘아 올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언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이제 언제 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초 예상보다는 좀 발사가 좀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북한은 그 지난해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그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춰서 그때 한 연말만 해도 북한이 한 4월께 그 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4월에 아무런 발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찰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준비를 마쳐라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날짜, 5월인지 6월인지 아니면 하반기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찰 위성 조립을 마치고 발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점검을 한 다음에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몇 가지 날짜,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아마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27일이 바로 그 6월 6.25 그 정전 기념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9.9절, 9월 9일은 북한의 이제 정권 수립일이고요. 10월 10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짜들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한국과 미국이 요새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연합 한미훈련에 대응해서 이를 빌미 삼아서 아마 북한이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강력한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를 돌게 한 뒤에 이 위성이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지구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이 정찰 위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다. 이런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 해상도가 좋지 않다지 결국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찰 위성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사실 위성을 통해서 이제 지구 바깥에서 지구 이제 표면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군사적 움직임을 이제 정보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밀하게 이 위성이 지구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내지는 물체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자세하게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춘근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이 정찰 위성의 무게가 이제 소형인 것 같다. 이제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찰 위성을.
네. 네.
무게가 소형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경통이라고 하는 것이 위성체 상단에 그 광학 카메라를 집어넣는 경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경통이 길어야 해상도가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경통은 짧아서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물론 북한의 그 이제 광학 카메라가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북한이 또 사실 이미 그 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쏘아 올려서 작동은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그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 위성의 그 발사 또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하고는 또 다른 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이미 북한 위성 잔해물이 오키나와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이미 그 4월 하순에 오키나와 일대 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 북한의 그 인공위성 사례를 보면 인공위성을 그 남쪽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오키나와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이제 남쪽으로 쏠 경우에 인공위성 또는 그 로켓의 잔해물이 오키나와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정부는 이미 그 오키나와 일대에 그 패트리엇 미사일을 그 배치해 놓고 만일 인공위성의 그 인공위성 또는 로켓의 잔해물이 떨어지면 이것을 요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그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만일 북한의 로켓이 잔해물이 그 오키나와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하면은 이것은 일본 주권에 대한 그 엄중한 그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발표는 안 해도 한국도 아마 비슷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응이 어느 정도나 나올는지 또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공위성도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이 위반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국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 그 말하자면 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라든지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을 규탄하는 것도 사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안보리에서.
네. 네.
이번에도 군사정찰 위성을 만약에 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그 같은 반대 입장, 제재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대응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각국이 별개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 또는 규탄 이런 것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가 17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권 유린과 국제 안보의 위협 연관성이 분명해졌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 터너 지명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이 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 침해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자의 말대로 이그 인권 침해가 정권의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과 바로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권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주민들을 착취해서 무기 개발 자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터너 지명자는 관련해서 그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보내져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아울러서 식량 배급도 군대에 유리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터너 지명자는 자신이 북한 인권 특사로 인준된다면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5가지가 뭔지, 그리고 과거와 좀 다른 것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줄리 터너 그 북한 인권 특사가 이번 미의회 그 인준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이 그 인권 특사가 된다면 5가지 분야에 그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그 한국과 동맹 파트너들과 그 협력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북한 주민에 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VOA나 그 RFA 같은 외부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는 이 문제들을 중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 또 문제 부각 이것도 그 중시라고 네 번째로는 그 탈북민 그 송환 금지 이 얘기는 주로 그 북한의 그 많은 그 주민들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그 강제로 그 북한으로 송환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과 접촉을 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터너 지명자는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최 기자가 방금 설명한 대로 사실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을 빠져나와서 그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머무르는 제3국이 대체로 중국 또는 베트남이나 라오스입니다. 이 중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정부는 조용한 가운데 탈북민들의 한국 말하자면 입국에 협조를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다른데요. 중국은 탈북민들을 자국 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경제적 목적에서 중국으로 온 불법 입국자 이렇게 지목을 하고요. 탈북민들을 적발하는 대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랫동안 말하자면 국제인권단체나 또는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등이 중국 당국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고요. 터너 지명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터너 지명자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이전에도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지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국은 최근에도 탈북민 송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이제 북한 주민의 한국 망명인데요. 서방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망명을 해왔습니다.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왔는데 한동안 뜸했던 현상인데 상당히 그동안에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주민 일행이 한두 가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6일 그 어선을 타고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타고 남쪽으로 망명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국정원이 이제 밝힌 게 있는데요. 요번에 그 망명한 북한 주민이 한 10여 명이고 아마 여자와 그 어린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평소에 그 한국 방송을 보면서 한국을 동경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그 사회 통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이름 또 구체적인 탈출 경로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것이 알려질 경우에 남아있는 아마 친인척 가족들이 북한 내에서 아마 탄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시찰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